자,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1절, 제목은 예수와 부활입니다. 우리 성경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장 16절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렌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아멘. 예수와 부활입니다. 베르야에서 바울이 피난을 갔습니다. 그 베르야에서도 유대인들이 찾아와가지고 바울을 핍박하려고 하기 때문에 200마일을 여행해서 아덴이라는 곳으로 왔습니다. 이 아덴은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아덴은 오늘날의 그리스의 아테네. 그리스의 아테네면 너무나 유명하죠. 마라톤도 거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민주화도 거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 관악 캠퍼스에 가면 그 아테네의 이름을 따가지고 그런 많은 광장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민주주의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BC 5세기에 그리스의 도시들 가운데 최초의 아덴이 도시국가, 자유국가의 그 자유를 얻었습니다. BC 5세기에 많이 발전했는데 특별히 페르시아가 쳐들어왔을 때 가장 강력하게 저항하며 싸워서 승리했던 도시가 아덴이었습니다. 그래서 BC 338년에 그리스가 승리를 얻은 후에 아덴은 여러 왕들에 의해서 그 도시는 관대하게 통치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는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로마가 이 그리스를 아덴을 BC 146년에 정복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덴에게는 자유를 주었습니다. 아덴의 그 저항 정신, 페르시아를 물리친 그 정신을 높이 사가지고 아덴에게 자치권을 주어가지고 아덴이라는 도시에서는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철학이 발전하였고요. 아덴에서 그 유명한 어떻게 보면 철학의 효시라고 볼 수 있는 소크라테스, 플라톤이 아덴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에피쿠로스, 제논이 자기들의 그 철학적인 고향으로 삼는 곳이 아덴이었습니다. 문학이 발전했고요. 조각과 미술이 발전했고 무한한 그 인간적인 문화적인 것이 발달한 그 수사학이 발달한 그러한 곳이 아덴이었습니다. 그 아덴에 바울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누구인가? 아덴과는 정반대로 완전히 신적인 존재, 그리스도적인 존재, 하나님적인 존재가 바울입니다.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내가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오직 주님만을. 왜냐하면 그는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요, 예수를 믿는 자를 잡아서 죽인 자요, 스데반을 죽인 자요, 또 많은 그리스도인을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핍박하는 그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이 예수야말로 참으로 역사적으로 살았던 나사렛 예수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참신이신 것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 위에 그 무엇도 존재할 필요가 없다. 완전한 예수쟁이 바울이 완전한 인간적인 우상의 도시 아덴에 갔습니다. 인간적인 것과 예수적인 것이 부딪혔습니다. 처음에 바울이 그 아덴의 도시를 걸을 때 막 우리가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금요일 날 강의했잖아요. 그 성내다에 그 프로보케이트 막 성이 막 났어요. 의로운 성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그리고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예수를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함을 얻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철학으로 신을 삼고 문학으로 신을 삼고 풍문의 신도 있고 음란의 신도 있고 온갖 조각품들로 아단의 도시가 가득 찬 것을 보고 이 바울은 막 화가 났습니다. 이 바울이 태어난 이후에 아덴을 방문한 이후에 그 그리스의 문학가 파우사이사나스라는 사람이 50년 후에 그 아덴을 방문하고 그 아덴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에 대해서 파우사나스는 6권의 책을 썼는데 그 6권의 책 중에 대부분 묘사한 곳이 아덴이라는 곳입니다. 아덴은 이만큼 위대하다. 인간의 지식이 발전하고 문학이 발전하고 학문이 발전하고 조각이 발전하고 예술이 발전한 이 아덴이여 웅장하도다 이렇게 막 크게 묘사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뭐 돌과 대리석과 나무와 금과 은으로 만들어진 각종 상들이 이 각종 그 조상 조각들이 즐비하였고 여러 신전들이 있었고 심지어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바쳐지는 단까지 있다라고 이 파우사이스나스가 자세히 묘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보았을 때 그렇게 웅장한 예술의 도시를 예수쟁이 하나님적인 것으로 충만한 바울이 보았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단 한마디입니다. 뭐라고 봤습니까?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하였더라.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하였더라. 여러분, 인간이 그렇게 그 추구하는 예술의 세계, 철학이나 문학이나 미술이나 예술이나 조각이나 수사학이나 관념이나 인간의 뛰어난 재능들이 창조주이시며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모르고 인간적인 것으로만 그것이 발전했을 때 바울과 같이 그것은 우상에 불과합니다. 생명이 없는 것이고 사람들의 공허한 개념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예술이라는 것, 문학이라는 것, 인간의 문화라는 것은 창조주와 나와의 관계를 먼저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인간의 창조주이시고 나는 그의 백성이고 인간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주신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이 분명한 인생의 목적, 그 인생의 파라다임, 그 인생의 여정이 새겨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문화가는 사람은 그가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문화를 추구하는 사람은, 그리고 예술을 추구하는 사람은, 그리고 그 사랑을 노래하고 인간을 노래하고 초목을 노래한 사람은 그 노래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 예술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저는 그 시인들하고 얘기를 좀 많이 해봤습니다. 어떤 시인을 제가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해봤어요. 시라는 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시를 왜 씁니까? 그랬더니 어느 시인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뭔가 마음이 짠하잖아요. 짠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람의 시의 목적이에요. 잠깐 짠하고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 없어요. 정말 문학이라는 것, 아름다운 시라는 것은 영원성을 닮아야 되고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인간의 본분으로서 우리의 창조주신 그분께 영광이 돌려져야 되고요. 그리고 그 짧은 어기 속에서 뭔가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영혼의 세계를 그리워하고 생각나게 하는 그와 같은 시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문학이 돼요. 그러니까 문학이든 철학이든 인간의 조각이든 모든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단 한마디로 그것은 우상일 뿐이고 그 우상을 보고 바울이 격분하여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야 이거 큰일 났다. 이 아덴의 도시가 이렇게 우상이고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을 믿는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우리 열심히 전도하자. 그리고 시장 거리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여러분, 여러분이 섬기는 것은 우상일 뿐입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것은 다 가짜 신입니다. 오직 유일하신 참 신은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 바울은 전도를 했습니다. 사실 그 아덴에는 그 하늘의 어머니라고 해서 아테네 신을 숭배하였고요, 땅의 어머니라고 해서 데메테르 신을 숭배하였고, 또 거기에는 음란의 신과 풍문의 신도 있었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바쳐지는 단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죄악으로 우상으로 가득 찬 그 도시를 보면서 바울은 흥분을 했어요. 근데 바울이 그 흥분한 것은 하나님이 흥분한 것과 똑같이,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06편 28절로 29절에 보면 그들이 또 불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바알과 연합하여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경노하셨다. 그 하나님이 경노하셨다를 지금 바울이 아덴의 거리의 우상들을 보고 바울이 경노하였다.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도 우상적인 것을 보면 경노를 해야 돼요. 제가 가끔 카페에 앉아서 설교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한 5명, 6명, 어쨌든 4명 한국분들이 아주머니 아저씨들이 모여서 일주일에 두세 번 갔더라고요. 모임을 가져요. 그러면 그냥 저는 모른 체 하고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았더니 그분들은 여호와 증인 회중들이에요. 회중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교제를 갖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A라는 사람하고 나하고 짝이 되어가지고 내가 170가정을 방문했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이거 나는 220가정을 방문하고 보통 150에서 200가정을 방문하는데, 아니 나하고 비슷하게 열심히 전도한 사람이 있네. 근데 여호와 증인이네. 이거 큰일 났네. 그래서 여호와 증인이 뭔가 하고 봤더니 여호와 증인의 큰 최대의 맹점은 예수 그리스도가 피조되어진 창조물 중에 하나, 천사와 같은 존재로서 그렇게 봅니다. 그가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육체는 부활하지 못하고 영혼만 부활해서 천국에 가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천사 중에 한 사람을 이 세상에 보내가지고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면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 쪽에서 그렇다면 뭐로 천사를 희생시킵니까? 야 그냥 너희 죄 없다 하면 되죠.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하나님과 동등하신 성자이신 하나님이 희생해야만 하나님의 희생이 의미가 있고 죄 용서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성자이신 그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인간의 모습으로 입게 하시고 인간과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다 대신 짊어지셨고 자기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그 십자가에서 죄를 담당하는 그 고생을 하나님이 보시고 만족하신 것입니다. 천사가 고생하는 거 보고 만족한 게 아닙니다. 천사는 일종의 피조물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흙으로 천사야 있으라면 되는 그런 존재가 천사일 뿐이에요. 그런 사람이, 그런 존재가 어떻게 인류의 죄를 담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로서 성부, 성자, 성령 똑같이 동등한 삼위일체 중에 한 분입니다.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은 의로움의 옷을 입혀주시고 예수의 피로 그의 죄를 다 덮어주셔서 의롭다고 선언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호와 증인은 커다란 맹점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피조물로 보면 그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 사상은 이슬람과 똑같아요. 이슬람도 오직 그 신 하나만 있다고 생각하죠. 어쨌든 지금 뭐 그러한 교리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 소식을 들을 때 제 가슴에도 이야, 저렇게 거짓된 잘못된 신앙을 열심히 전하는 것도 기분이 나쁘고, 왜냐하면 모르는 사람은 또 빠져들잖아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반면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가만히 있고, 그리고 저렇게 잘못된 것을 막 잘못 믿고 있는데 고쳐질 수 없는 게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믿는 자들이 바울과 같은 이와 같은 의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화가 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세 번째 책을 쓰려고 해요. 세 번째 책은 그러한 것들을 잘 읽음으로써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려야 돼요.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구원을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이제 그 아덴에서 열심히 전도를 하고 있는데 그 아덴에게 특별히 그 철학 학파가 있었는데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학파가 있었습니다. 에피쿠로스는 그 쾌락주의자들인데 최대의 행복은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 쾌락을 어떻게 추구할 것인가? 지금 우리 사회가 막 경쟁 사회지 않습니까? 막 서로 경쟁하고 서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 경쟁으로부터 고립되어져야 된다. 우리 인생에서 경쟁을 다 제거해야 된다. 그리고 신의 간섭을 받지 말아야 된다. 신은 존재하지만 인간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는 무관심하다. 그런데 왜 신이 우리 인생을 복주고 또 신에게 잘못하면 막 원수를 우리에게 그 원수를 갚는다고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런 신은 잘못되었다라고 하면서 신을 배제했습니다. 그러면서 육체적인 고통을 피하고 그리고 정신적인 괴로움을 피하고 그리고 신의 간섭을 받지 않는 것, 그것이 최대의 행복이다. 그것을 위해서는 전원 생활을 하고 검소하게 살고 뭐 이렇게 너무 흥청망청 쓰지 아니하고 단순하고 검소하고 꾸미 없는 삶을 살면은 우리는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 그게 최고의 행복이다. 그런데 바울이 보았을 때 사상은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유혹적이고 욕심이 많고 사람들은 그 에로스 자기의 욕심을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너무 그 자기 욕망에 쩌들어 있는 그 쾌락주의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공허하다는 생각을 바울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쾌락주의의 한 학파가 도대체 이 세상에 쾌락이 그 행복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이 세상에 쾌락이 많은 거냐 고통이 많은 거냐 나름대로 리스트를 다 이렇게 열거해 봤더니 결론은 아 쾌락보다는 고통이 많구나. 그래서 자살했다는 그와 같은 얘기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학파는 스토아 철학자들이었습니다. 제논이 창시자입니다. 이것은 곧 도덕이 최고의 행복이다. 최고의 선은 덕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스토아 학파는 그 온 그 존재하는 모든 자연에는 어떠한 세계의 영혼이라는 신의 생각이 들어있다. 그래서 범신론입니다. 어떠한 인격적인 신이 있는 게 아니라 온 우주는 하나의 신과 같은 그와 같은 존재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러므로 그 신의 그 인도함을 받는 우리 인간이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아갈 때 그게 최고의 선이다 라고 말했는데 바울이 보니까 완전 도덕은커녕 막 그 도덕이고 뭐고 막 육체의 쾌락과 막 욕심의 탐욕에 쩌들어 있는 아덴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은 공허한 헛된 소리다. 그것은 우상에 불과하다 라고 하면서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자, 이와 같은 아덴의 인간적인 것 또 철학적인 것 우상의 모습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 바울은 무엇을 전합니까? 바울은 여기에서 그 전하는 것이 바로 예수와 부활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그 인간의 철학이나 문학이나 예술이나 어떠한 미학이나 조각이나 그러한 것들에 대응하는 우리의 자세를 필요로 합니다. 그 자세는 철학에 대해서 철학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 예술에 대해서 문학에 대해서 문학으로 예술을 증거하는 게 아니고 바울 사도와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와 부활을 전하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성경을 한번 이제 읽어봅시다. 자, 여기 먼저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하나님이 격분한 그 격분과 똑같은 동사입니다. 격분하여 그가 반응을 하는데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이 에피쿠로스 학파도 있고 스토아 철학자들도 있고 여러 가지 신들도 있고 그들을 전하는데 그들에게 바울이 한 것은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우리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야 되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더라. 그 우상의 도시에 예수가 전한 것, 이 바울이 전한 것은 예수와 부활이었습니다. 생명이 없는 인간의 공허한 사상으로, 학문으로, 인간의 공허한 그 자기 자랑으로, 그것으로 가득 찬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전하는 것은 같은 레벨의 철학으로, 문학으로, 학문으로, 지식으로 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와 부활입니다. 예수와 부활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생명이요, 능력입니다. 저들의 그 믿는 가짜 신들, 우상들, 저들의 학문은 그저 그 허황되고 공허하고 생명이 없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바울이 전하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성자이신 아들, 하나님과 삼위일체신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성자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그 아들, 생명이신 아들 예수입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죄를 사함받고 그들에게 구원함을 얻게 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였듯이 우리를 또 부활하게 된다는, 그야말로 영원 참 생명, 이 우주의 참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우주의 목적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거 왜 사실 뭘 전하겠습니까? 철학으로 무장된 사람들에게 같은 철학으로, 뭐 실존주의 철학으로, 또는 뭐 인식론으로 가가지고 막 이거 저거 해봤자 서로 거기엔 답이 없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이신 기독교 세계관,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셨고 인간은 타락했고 그 타락한 존재를 살리기 위하여 자기의 독생하신 성자 예수를 이 세상의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주셨고, 그러하여금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게 하셨고, 그래서 인간의 죄를 다 속죄의 제사를 드리셨고, 하나님이 그 아들께서 드리시는 속죄의 제사를 열납하셨고 만족하셨고,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는 자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소망이 있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육체적으로 죽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여러분의 육체도 다시 부활합니다. 이 예수와 부활 외에 뭘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렇게 했는데, 이 아덴 사람들이 한번 20절과 21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이 아덴 사람들이 너무 궁금했어요. 아니 예수와 부활을 전하는데 그 예수가 누군가, 예수라는 신이 또 있는가, 그들은 모든 걸 막 신적으로 생각했어요. 저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상한 종교를 전하는데 예수라는 신을 전하고, 그리고 그의 아내는 아내인 부활이라는 두 신을 전하고 있다. 왜냐하면 부활이 여성 명사거든요, 헬라어로.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라는 신을 전하고 부활이라는 신을 전하는 줄 알고 아레오 박으로 그를 끌고 갔습니다. 아레오 박으로 그를 끌고 갔는데, 19절, 이 아레오 박 아주 중요해요. 한번 같이 읽어봐요. 19절. 그를 붙들어 아레오 박으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아레오 박은 아테네 광장처럼 어떤 자기들의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이는 모임의 장소였어요. 근데 이것은 비공식적으로 모였기 때문에 그 도시에 있는 철학자들과 관리들과 일반 백성들까지 다 모여서 저 사람이 이상한 종교를 전한대, 무엇을 전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하는데, 바울이 바로 예수와 부활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덴 사람들은 뭔가 새로운 것에 대해서 알기를 원했어요. 비록 자기들이 가짜 신을 섬기지만 바울이라는 사람이 다른 종교를 가져오니까 그거에 대해서 알고 싶었어요. 종교심이 많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아덴 사람들은 자연신학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두 가지 방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일반 계시예요. 일반 계시. 자연물을 통해서 우리가 자연을 볼 때 이 자연이 그냥 생긴 것이 아니다. 거기에 뭔가 두려움과 경외심이 있습니다. 나이가라의 폭포에 가서 그 폭포물을 쏟아지는 것을 볼 때 그 웅장함에 우리는 뭔가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랜드 캐년에 가서 그 깊이 떨어진 그 파인 것들을 보면서 어떠한 창조주의 솜씨를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자연 계시예요. 일반 계시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은 뭔가 이 세상에 신이 있을 것 같아. 근데 그게 누구냐 하고 찾는 게 아덴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 가운데 또 하나의 계시는 특별 계시,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따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너를 나의 백성으로 삼겠다. 네가 내 명령대로 지키면 내가 너희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구원받게 하겠다.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성경을, 그 자손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주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하나님의 지식, 신지식을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특별 계시를 제외한 자연 계시만 가지고서 신을 찾게 되면 아덴 사람들과 같이 돼요. 결국은 알지 못하는, 정말 내가 신을 믿기는 믿는데 음란의 신도 믿고 풍문의 신도 믿고 철학의 신도 믿고 그러면서 맨날 경배하는데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없고 내가 구원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히 어디엔가 우리는 모르지만 정말 신이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누군지는 모르지만 알지 못하는 신 당신에게 경배합니다 하고 단을 쌓아가지고 모르는 신에게 경배했습니다. 이게 자연신학의 한계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 유명한 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자연적인 인간의 노력만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거기에 더하여 하나님이, 오늘 우리 사도행전 그동안 강의하면서 많이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셨더라.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더라. 뭐 그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셨더라. 그래서 그들을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참 하나님 그리고 특별 계시인 성경 말씀, 이것을 우리는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저는 그 여호와 증인에 대해서 잠깐 더 언급하고자 합니다. 그들에게는 삼위일체의 하나님 가운데 하나인 성자가 없기 때문에 그 믿음은 거짓입니다. 백날 믿어도 예수처럼 성경에서 예수 빼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의 방법은 없습니다.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어야지, 그리고 예수의 육체적인 부활도 믿어야지, 믿지 않냐면 그것은 잘못됩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 증인의 교주인 너셀이 지옥을 너무 무서워했어요. 지옥을, 지옥에 떨어진다면 인간은 얼마나 불쌍한 건가. 그래서 하나의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육체로부터 분리하지 않는다. 인간의 육신이 죽으면 영혼도 딱 죽고 없어져 버린다. 예수를 안 믿어도 그 사람들은 지옥에 가지 않는다. 지옥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천국만 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피조물로 그 천사장 미가엘과 같은 존재로 창조한 예수를,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 하나님의 피조물인 예수를 믿으면 자기들은 천국에 간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잘못된 교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삼위일체 가운데 하나이시며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함을 얻고 분명히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곧 이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삼위일체 가운데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그 예수와 부활을 믿는 자만이 영원한 영생에 이르고 그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다 지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바울과 같은 아버지 의분을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죄악으로 우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음란함으로, 지식으로, 물질로, 그 누머 풍문의 신으로, 가십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에서 오 하나님, 저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바울과 같은 심장을 주시옵소서. 참 생명이신 예수를 전하고 부활을 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회에 어두워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도 같이 어두워가지 않게 해주시고 그 사회를 바라보며 우리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저들의 복음화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